여러분 저기 TV 프로그램 중에서 20세기 히트송이라는 그런 그 프로가 있습니다. 20세기 히트송. 그 KBS 그 조이라는 곳에서 코로나 시기부터 방영을 했던 그런 프로 혹시나 여러분 재방송으로 다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 취지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유행했던 노래들을 한 가지 주제에 맞춰서 이제 순위를 다 매겨서 옛 추억이 되살아나게 하는 이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간혹가다 좀 보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빠지지 않고 항상 보기 때문에 혹시나 재방송으로 나오면 저희 집 아이들이 항상 이거 방송한다고 저한테 알려줄 정도로 제가 잘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얼마 전 2026년도에 방송했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주제가 20세기 이별 히트송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 7위에 등극한 노래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듯한 노래인데요. 우리 김민우 씨의 이병열차 안에서. 네, 여러분 아시죠? 이병열차 안에서. 대부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한 30년 전에 우리 군대 간 남자친구가 있으셨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지셨던 분들은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서 많이 이렇게 눈물을 지으셨던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노래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에서 소개를 해 주었어요. 왜 이 노래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 뇌리에 남게 되는가. 근데 이 노래가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너무 잘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노래를 애창하기도 하고 많이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 노래를 잘 부르면 좀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하여튼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 나를 잊을 아시죠 여러분? 그대 나를 잊을까 기다리지 말라고 한 건 미안했기 때문이야. 이 가사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차라리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연인들 간의 그 기다림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가사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기다림 정말 힘들죠. 언제 만날지 모르는 막막함.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막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이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들을 그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구절의 49절 후반부를 좀 보시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며칠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냥 머물라라고 얘기하시고 기다리라라는 말씀 하나만 남기고 예수님 떠나셨어요. 제자들의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들을 그들이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시잖아요.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를 놓고 참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열리지 않는 그 삶의 문제들을 놓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질문을 붙들고 이 본문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그렇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언제까지 좀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이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다림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기다림의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삶의 끝없는 그 기다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다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첫 번째로는 기다림의 끝은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끝은 주님만이 알고 계신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성에 머물라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 성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어떤 곳인가? 바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굉장히 고문당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 아니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루살렘은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떠나서 후일을 도모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성에 머물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머물라가 카디사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머물라. 근데 이 동사의 원형은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디조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앉다, 자리를 잡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잡고 앉아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순간, 사실 예루살렘 성 안이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위를 도모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감람산하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곳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직접 흩어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또 우리 더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 집 가까이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서의 기다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그 기다림은 우리가 어떠한 뭐 보장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 위험이 있는 자리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기다림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며칠이 아니라 그때까지, 그게 정확한 날짜도 또 기관도 알려주시지 않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관점에서 보면 그 종료의 시점이, 기다림의 종료의 시점이 하늘아버지의 것이지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릴 때 정말 힘들어하는 그 지점이 언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우리의 그 너무 길어지는 그 기다림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진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몰래 정해놓은 그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이 기다림의 끝의 날짜를 내가 미리 정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한 청년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한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 면접을 열심히 잘 보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면접장을 나오면서 혼자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회사에서 합격 통보가 없으면 난 이 회사에서 떨어진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고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 주가 지날 때까지 그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청년은 너무 힘들어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회사를 손가락질하며 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회사는 그 청년에게 합격 일자를 알려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 혼자 내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데드라인을 지나간 후에는 회사를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며 혼자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응답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올해까지는 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는 우리 자녀가 좀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올해는 좀 자녀, 그러니까 손자와 손녀를 좀 갖기 원합니다. 각자의 그 데드라인을 갖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언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저도 그랬고요. 그러한 각자만의 그 생각들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여러 기도의 응답을 향한 기다림,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만이 갖고 계시는 권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관하시는 모든 것, 우리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우리 삶에 며칠 만에 이뤄질 수도 있고요. 어떤 약속은 수십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수십 년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십수년이나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했던 그 장소가, 그가 종살이도 했죠? 그가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기다림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라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기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응답의 기다림은 우리 믿음의 크기를 재는 척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0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10일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언제 올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점을 결정하실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다림은 초조함에서 순종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정해놓았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데드라인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시계를 다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삶의 끝없는 기다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많이 기도하실 텐데요. 자, 두 번째로는 기다림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이다. 자,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기다림의 끝은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응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기다림의 수없이 많은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과 교회 역사를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운 사람들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기간이 채워지는 그 순간 동안 하루도 우리 다니엘이 거르지 않고 하루 세 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 아, 이 모든 고난이 끝나가는구나, 70년이 끝나가는구나를 다니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다 끝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워 온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목표가 거의 다 온 것 같은 그 기다림의 끝에 그 시간 속에서도 다니엘은 다음 스텝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더 볼까요? 또 한 사람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간혹가다 아마 보셨던 그 인물일 것 같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결혼한 후 37절 과부가 되고 네, 여러분 그녀가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가 기다린 것은 그 다음 38절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에 보면 뭘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냐, 예루살렘의 속약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메시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녀는 그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며 그 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녔던 섬겼던 그 여인들도 나오고요,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서 본 어머니 마리아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성취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들이 함께 택한 것은 다음 스텝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다림의 끝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아, 성령이 금방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시간을 손 놓고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을 기다릴 때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여러분 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기다릴 때에 그 응답이 더딜수록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니엘과 또 안나의 구절들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다림은 기도를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가족권을 위한 여러분 기도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남편을 위한 기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근데 정말 열심히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언제부턴가 내가 다 포기하고 우리 가족을 위한 구원의 기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시켜 주실까라는 물음표를 갖고 우리는 교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70년이 다 채워갈 때까지 오히려 금식하며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보았던 안나는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기도를 그만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그들에게는 그 신호,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그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년째 붙들고 있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많은 그런 기도 제목들,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열리지 않는 여러분 마음가운데 갖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늦어진다라고 해서 그 기도를 내려놓고 기도를 안 하려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더 뜨겁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끝없는 기다림, 여러분 기도로 채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세 번째는 기다림을 버티는 힘은 그분을 아는 데서 옵니다. 기다림을 버티는 힘은 그분을 아는 데서 온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다시 우리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짧은 구절이죠.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이병열차 안에서 제가 그 노래로 여러분과 같이 화두를 열었는데요. 뭐 요즘은 군생활이 막 1년 반으로 막 줄어들고 이랬지만, 저 때만 해도 제가 2년 한 2개월, 26개월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군복무하던 그 시절에 저에게 바로 맞후임이 있었어요. 저랑 한 3주 정도 차이 나는, 저랑 동갑인데 3주 정도 차이가 나는 후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 군대에 입대했는데, 여기 계신 남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여러분 여자친구와 1년이 지나가면 다들 이제 군대에서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상병 달았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거의 제대할 때가 다, 저도 제대할 때가 되고 그 친구도 제대할 때가 다 되었는데 헤어지지 않고 너무 잘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그렇게 사귈 수가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후임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아유, 저를 아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성격 아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 후임병의 성품과 또 어렸을 때부터 그 봐왔던 그 살아온 시절을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며칠이 남았는지 여러분 손꼽아서 세는 여자친구들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금세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정말 그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은 날짜와 시간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의 응답의 기다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나, 얼마나 빨리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나,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해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증인이죠. 어떤 사건들을 바라본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 순교자가 마터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마터라는 단어가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저 마터라는 단어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직접 본 사람, 증인이죠, 마르티스죠. 무언가를 직접 본 사람은 그 확신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뜻이 저는 그 단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곧이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 이성에 머물러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증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다림은 아무런 근거 없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 위에 세워진 기다림. 어떤 목격을 했을까요? 그 제자들이 어떤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어떤 목격을 했냐라면 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정말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들을 그는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그분과 함께 지내며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그분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다리라는 그 말은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결국 대상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약속을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가 우리 삶에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에게 돈을 좀 융통해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신실하고 정말 검증된 친구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래도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뢰가 없는 친구의 약속은 하루만 늦어져도 우리를 참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응답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응답의 때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응답의 때의 시선을 고정하면 그때가 늦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면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바로 그 신뢰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 그 하나를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십자가의 유익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우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림의 근거가 이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우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붙든 기도 제목이 언제 응답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응답의 때보다 먼저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이 붙든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든지 그 응답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시간,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응답의 때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텐데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